깨닫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살기 위해 얼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그 분량만큼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순 없으나 죄를 지었을 때는 신속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분명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그러한 민첩성을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죄로부터 신속하게 돌이키고 다시 신앙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니 심지어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말씀하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의 삶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는 신자만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환경의 고난과 시험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정말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살았던 그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혐오하고 그 삶을 저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굳은 마음의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선회해서 전혀 이전에 가보지 않은 방향,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삶,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게 너무나 중요해지는 그 가치, 그것을 붙들고 완전히 180도 방향을 꺾어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어떤 인간관계, 모든 관점이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항해에 나가고 있는 그런 분명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내비게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성경은 거듭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무슨 진리가 예수 안에 담겨 있다는 걸까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예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 어떻게 신자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참된 신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합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들어라.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진리는 그 예수 안에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들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도 그나마 열심히 다니지 않은 성도보다는 훨씬 주일 예배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기도까지 더 교회에 많이 오신 분들이 더 훨씬 유리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고 참으로 분명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와도 순 엉뚱한 얘기만 듣고 엉뚱한 얘기만 담아서 돌아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깨달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리들,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돌아가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성화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에 관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하늘의 별을 따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에 관해서 모른다, 그가 예수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빈깡통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훤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장래 일을 예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생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온통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이 예수에 관해서 듣고 그에 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의심과 회의와 방황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표류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색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대한 주제들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것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도 다른 진리를 다 놔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언제든지 풍성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위에 부어져야 돼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셔서 보고 들으시고 깨우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더 뜨거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구원 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여 내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거 확신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안 해도 구원, 오늘 이 시간부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끝나는 문제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어떤 죄악들 그리고 죄악의 임박에 있었던 어떤 습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이 하루아침에 싹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단번에 예수 믿으면 그 순간으로 모두 다 깡그리 다 소멸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자 얼음으로 조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먼저는 큰 얼음 조각이 얼음 덩어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가서 사서 얼음 창고에 가서 내가 조각하려고 하는 크기의 얼음 조각 얼음 덩어리를 사 와야 됩니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막 얼음이 조각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아니죠. 연장을 들고 내가 이 얼음 조각으로 독수리가 쫙 날개를 피고 비상하는 모습을 조각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 덩어리부터 깨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녹기 전에 빨리빨리 손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비상하는 이 독수리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가지고 다듬고 깨고 하면서 독수리를 만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받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즉시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새신자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기초교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 안에 있던 죄악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발견하는 대로 폐기 처분하고 계속 나를 깨트린 하나님의 말씀의 끌과 망치를 가지고 계속 나를 쪼개는 거예요. 계속 더 정교하게 쪼개는 거예요. 이제 쪼개는 실력이 좋으면 정말 독수리와 똑같은 그런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것이고 제가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니까요. 아, 죄송하지만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가서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사진만 봤는데도 그 모세상 그 이 턱 수염부터 해서 놀란 것은 그 모세가 입고 있는 옷을 그걸 대리석으로 돌로 조각을 했는데 마치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옷감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물 흐르는 듯한 그 옷의 그 질감과 그 곡선이 돌로 조각을 했는데도 그게 정말 옷과 같이 그런 생생한 느낌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죽기 전에 가서 만져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천재다. 이 미켈란젤로 이 사람은 정말 천재다, 천재. 어떻게 돌을 쪼개가지고 사람보다 더 생동감 있는 돌로 만든 조각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기술이 정교하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끌과 망치를 들고 나를 잘 쪼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더 성화돼서 정말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저 엉성하게 쪼개가지고 저게 독수리라고 하니까 독수리지 저게 거위인지 무슨 뭐 올인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영혼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아니 진리와 내가 진리와 우리의 무지한 영혼이 충돌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가 어두움들이 무지들이 깨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심오한 진리의 빛을 머금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계속 뉘우치고 양심을 찌를 때마다 또 나를 부수고 나를 깎고 나를 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언제나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절망적인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바로잡아가는 이 길고 긴 교정의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교정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솔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 속에 예수에 관해서 알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의 진리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을 통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어제도 우리 여전도의 야유회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단을 해야 된다. 그저 올해도 그만, 작년에도 그만, 10년 전에도 그만, 그만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금니를 굳게 깨물고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이런 신앙의 차원과 단계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몸부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내 통장의 잔고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영혼 깊은 속을 우리가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신자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 안에 이렇게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돼야 결국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첫째는 예배고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청교도주의적인 그런 목회에 어떤 방향을 지향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말씀에 대한 교육이다 말씀드렸죠.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회원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는 것,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 이건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의 교육의 참여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70%, 80%,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그게 지금 제가 목회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바빠도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교회가 정한 커리큘럼대로 과정을 잘 이수하시면서 차곡차곡 배워가셔야 돼요. 이거 없이 성화 없어요. 이거 없이 구원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일은 불가능해요. 2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라. 그분에게서 깨달아라. 들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자 여기 썩어져가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행형으로 번역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썩어져가고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자, 썩어져 가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도 시간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욕망과 거룩한 욕구도 진화하지만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이게 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화의 작용도 가속화되겠지만 만약에 성화를 가속화시키지 않고 있으면 그 오래전에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가 말한 대로 신앙은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앞을 향해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뒤로 백슬라이딩, 이제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유지하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거기서 안주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가 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진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 앞에 설 때 죄인의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영혼의 깊은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때 우리 영혼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쫓던 썩어져 가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벗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겨진다. 옛사람이 점점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 옛사람이란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연인으로 살 때 그때를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속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 그때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고정화된 사고방식, 어떤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고방식, 어떤 행동의 패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이 쉽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이 소위 말하면 이게 틀인데 이 틀이 어느 날 와장창 하고 이렇게 깨어져서 새로운 틀이 짜여지지 않으면은 계속 그 틀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자기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사고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등을 옷에 비유하면서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 세월 이러한 죄악된 것이 길들여져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친숙한 죄에 대한 그 어떤 친밀함이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몸에 뭔가 딱 이렇게 길들여진 것은 좀처럼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내 몸에 잘 맞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옷이 있을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다른 옷을 입었을 때보다 좀 더 맵시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옷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걸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자꾸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고 그걸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 패턴을 고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처럼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스며들어 와 있고 나와 이 죄가 이렇게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유착,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그래 이제 정미한 진리의 말씀의 빛이 혹은 진리의 말씀의 검이 이 죄와 내가 유착된 이 사이를 쫙 이렇게 갈라내서 이 껍질을 이렇게 쫙 벗겨내면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아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산에 가셔서 그 뱀이 벗어놓은 그 허물처럼 껍데기처럼 뱀 껍질처럼 그 죄하고 내가 유착되어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건지도 몰랐는데 진리의 세미한 이 칼날 같은 정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영혼의 어둠을 가르고 들어오면 이게 쫙 이렇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죄가 이렇게 나에게서 객관화 됐을 때 그때 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회심할 때만 죄에 대한 경악과 어떤 놀라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숨겨져 있던 죄들이 하나씩 둘씩 튀어나오면서 전에는 절대로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 발견되는 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때 또 놀라고 또 경악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걸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면 보다 정미하고 보다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이 있는 구석구석의 어두움들을 아직도 다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래 입어서 적당히 늘어나서 입기 편한 옷처럼 우리 몸에 잘 맞는 형태로 죄가 우리 안에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살아온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죠.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미안합니다. 이거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행할 때는 불편하고 어색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과거에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교만한 생각 안에서 내 오만함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데는 또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대로만 살면 여전히 그렇게 오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한 시간 동안 정독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한 시간을 럭스를 놓고 TV를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한 시간을 꼬박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건 너무너무 지루해도 한 시간을 젊은 사람들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거 눈 깜짝할 새 시간 흘러가 버리잖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잖아요. 비 오는 수요일이나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이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저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외식하러 나가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한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마음 설레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두세 시간을 마다하고 매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시달리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가 코앞에 있어가지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성도보다는 주일날도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가장 먼저 교회에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산으로 바다로 며칠 휴가를 즐기는 일은 쉬워도 저기 가난한 나라에 무슨 뭐 필리핀이나 또 뭐 베트남이나 이런데 단기 선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단기 선교하는 그런 일들 지체일과 더불어서 늦은 밤까지 불편한 기도원에서 늦은 밤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 불편하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에게. 자 보세요. 이 정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무엇에 더 길들여져 있고 무엇에 더 편함을 느끼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안에 쉽게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육의 습관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너희들한테 익숙한 거 그거 벗어버리라. 참 어려워요. 이미 너무 친해졌고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나한테 친숙한 것들 참 결별하기 어려워요. 버리기 쉽지 않아요. 제 아버지 어머님은 이사 가실 때마다 말다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어머니는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어머니는 이거.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 나이보다 20대 때 한 20몇 년 더 된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돌아가는 선풍기. 내가 그 회사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만든 선풍기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이거 가져가고 광고로 쓰고 우리 부모님한테 새 선풍기 사주라고. 그럼 뭐든지 안 버리시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버리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차이죠.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내는 버리지 마. 제가 버리자 그러고 그런데 버리는 게 어려워요. 정이 담겨있고 아깝고 거기에 담겨있던 어떤 추억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안 버려요. 그게 죄인데도. 오래 가지고 있던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내가 느낄 불편함과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때문에 수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쉽게 포기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심, 분노, 미움, 혐오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도 쉽지 않지만 이미 생긴 암의 종양을 없애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암이 무서운 것은 재발이죠, 재발.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한테 그 사람 퇴원할 때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요? 모든 걸 바꾸세요. 모든 걸 바꿔야 다시 나를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암에 걸렸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 이제 암 다 치료했으니까 이제 살 때는 새 인생 사는데 제발 과거에 살았던 거와 정반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당신 나 또 보게 된다.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들, 악습관들 다 끊으라고 권고합니다. 그 의사의 권고를 잘 지킨 사람은 다행히 재발되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죠. 니는 떠들어라. 난 내 식대로 한다. 몇 년 안 돼서 다시 입원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쉽게 퇴원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 병아리를 키우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모를 거예요. 애들한테 얘기하면.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를 어디다 키우냐면은 이렇게 아시죠? 왜? 큰 소쿠리 같은 거. 그 안에다가 병아리들, 소쿠리 같은 걸 덮어놓고 그 안에 병아리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빽빽거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모이를 먹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소쿠리가 덮어놓은 소쿠리 같은 위에다가 이제, 뭐, 고죽대기 같은 걸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겨울을 나죠. 그 이제 따뜻한 봄볕에 고죽대기를 치워내고 이제 소쿠리를 이렇게 열면 그러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와 이렇게 펼쳐가지고 삐약삐약거리고 온 마당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 소쿠리 그 크기만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가서 발로 이렇게 해야 그제서야 삐약삐약거리면서 이제 이 소쿠리가 없어진 줄 알고 이제 넓은 세상 지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되는 줄 알고 뛰어다녀요. 그 환경에 길들여져가지고 더 넓은 환경을 제공해줘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 캐캐 묵은 남루한 죄악된 습관들 세상 사랑하고 쾌락의 미련을 갖는 그 과거의 옛사람의 겉옷을 벗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 고통이 있어야 벗는 거예요.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벗는 거죠. 내 자신에게 있어서 편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유익이 없는 죄악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타락한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좋죠. 그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죄악의 것들이라면 그거 지키지 않고, 아니 지키려고 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왜? 하나님이 계속 그거 놔, 포기해, 버려, 벗어버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무식해가지고 이걸 꽉 붙들고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죽어도. 이 죽어도 포기 못해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이거 안 놓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말이죠. 하나님이 손해보실 거 있어요? 그분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우리가 더 고통당해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수 없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벗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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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 끊고 사치와 허영 이런 것에 물든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나 어떤 집착들 끊고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취미나 습관이나 집착들 벗어버리고 양다리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다리는.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진리를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사랑했던 것들 그걸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기대기를 축복합니다. 모래주머니를 비워야 기구가 하늘 높이 떠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의 혈기, 오늘 우리의 혈기와 어떤 이기심과 분노와 어떤 경쟁심, 열등감, 어떤 음란한 것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리고 편애하는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족족 하나님 이것도 거두어가시고 이것도 깨어뜨려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day by day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더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떠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육이 피곤하시고 삶에 찌들고 힘드실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행이 필요해요. 여행이. 늘 다니던 직장, 집 이런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좀 훨훨 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경치 좋은 데로 가셔서 좀 그 새로운 곳에서 좀 그렇게 심신을 이렇게 풀고 그렇게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다시 삶의 활기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맨날 노는 백수야 그럴 이유가 없지만 열심히 일한 분들은 간혹 그런 휴식이 달콤한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뭡니까?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놓고 훌쩍 날아올라서 어디로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바쁘고 분주하시지만 다 내려놓고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러 오시고 금요일 기도회로 오시고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또 부흥회 오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부터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의 여행, 영적인 여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언제든지 달려들어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의 유익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전환하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시려면 일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서 좀 더 깊은 심오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려고 여행을 떠나세요. 그 여행이라는 것은 어디 경치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고 정말 여행도 필요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금식하시면서 성경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밀접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은혜의 여행, 영적인 여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 툭툭 털어버리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보좌 위로 우리가 날아올라서 그분과 아름다운 시간, 천국에 한번 예? 그 맛배기 같은 그런 우리가 맛을 보고 다시 현상 이 현세로 현실로 돌아오면 그러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집착하던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어요. 더 높은 것을 보면 더 아래 것은 자연히 포기가 돼요. 근데 더 높은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버려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한 가치를 봐야 그렇지 않은 가치에 대한 포기가 되는데 탁월한 가치는 안 봤는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의, 세상의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그 버려라, 내려놔라.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세계를, 그 은혜를. 건강을 잃어봐야 그동안에 내가 일에 미쳐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진지한 생각이 들겠죠. 시험에 낙방을 해봐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는 수험생처럼 결혼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너무도 힘든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는 현장에서 그 마음이 무너짐을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그런 것들 체험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꼭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뒤늦은 후회로 가슴 치고 이에 익숙해질 만할 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번뿐인 인생에 그 남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너무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아도 될 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불행을 막아줄 진리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 때 왜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았던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세속을 떠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얻기를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금 갈구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그냥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도록 내 신앙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도록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로없는 새롭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이 정확한 번역은 새롭게 되어져 아나데우스다이 현재 진행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현재 진행돼 수동태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함과 그 새롭게 함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돼요. 이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는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얘기 말하고 마칠게요. 문제는 성령은 새롭게 되고자 하는 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것인데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신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성령께 끊임없이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도우심을 마중할 때 여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할 때 성령을 확 붙들고 자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삶의 신앙 안에서의 권태와 실증들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또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가사의 일 속에서도 힘겨운 어떤 육아의 사명도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런 지지부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성령과 딱 손을 붙들고 연합하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지칩니다. 늘 권태롭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짜증나고 못 견딥니다. 옛사람의 무거운 그 겨울 외투를 벗어 던져야 심령의 성령이 입혀주시는 가벼운 봄의 화사한 드레스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거룩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진리로부터 나온 거룩함과 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할 때 거룩함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기쁨의 옷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윤리의 기준으로 인간의 내면의 죄악까지 정화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진리와 학문으로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빈민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마더 테레사, 1979년도 11월 노벨상 수상하기 직전에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기도도 되지 않고 모든 것에 나는 지금 회의적이고 절망적이다. 라고 자기가 잘 아는 신부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자기 의에서 나온 결과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도달해 보려고 평생을 그렇게 빈민촌에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녀가 얻은 결과는 뭐예요? 자기의 구원도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불확실하고 그게 자기 의에서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의와 진리 그분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이 너희는 의롭다 칭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으시고 이제 너는 의로운 죄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함, 그것이라야 그리스도의 의로 빛나는 성도들이 모두 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입고 있는 의와 거룩함의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을 때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십자가에 만세 반석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된 신자가 참된 신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은 무거운 과거의 죄악의 구습의 외투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눈부신 칭의의 새 사람에 오십니까? 어떻게 살았던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 옷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구원받은 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으면 바울이 뭐하러 이런 말씀을 이 서신서에 가득 빼곡하게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입어라, 벗어라, 취해라 이런 말씀을 뭐하러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결국 이것이 성도의 성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